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드렸습니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대로 오늘은 우리 교회가 창립한 지 31주년이 되는 귀한 날입니다. 정확히 말해서 1994년 10월 2일 주일날 우리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교회에 관련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천국 백성들인데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느 교회에 소속돼서 그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과 교회 생활을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이 땅의 교회는 어떤 공동체이겠습니까? 우리 옛날 한국교회의 초창기 교회 공동체를 생각해 본다고 하면 우리나라에 복음이 처음 들어와서 교회들이 세워지게 될 때에 어느 곳에든지 예배당이 세워지면은 그 건물은 그 마을에서 제일 크고 제일 높은 신식 건물이었습니다. 그 마을에는 아주 중요한 건물로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습니다. 종탑을 아주 높이 만들어서 종을 걸어두고 새벽마다 종을 치고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 우리 민족은 새벽마다 예배당에서 흘려나오는 그 새벽 종소리를 들으면서 하루 일과를 시작했습니다. 때로는 마을 회관으로 사용하기도 했고 또 동네 어린 꼬마들은 예배당들에서 뛰어놀면서 그들의 어린 시절을 보내었던 것을 우리가 생생히 기억합니다. 그리고 어느 동네에서든 교육을 제일 많이 받았거나 개화하신 분이라고나 할까요? 이런 분들은 모두가 다 교회 다니는 분들이었음을 우리는 생각해 보면서 지금도 참 자랑스럽고 정겨운 그런 생각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와서 우리는 상당히 당혹스러운 이 현실 앞에 서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예배당을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있기 때문이죠. 건강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헬스클럽에 다니는 것처럼 기독교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나 그저 소일거리 삼아 다니는 곳이 교회라고 그렇게 취미생활하는 곳이 교회지 뭐 이런 정도로 더구나 이 교회 다니는 사람을 존경하기는커녕 심지어 야 너 아직도 교회 나가니? 이렇게 말하면서 빈정되는 그런 사람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오랫동안 몸을 담고 신앙생활을 아주 오래전부터 해왔던 이런 성도들은 아 우리가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그러면서 사뭇 당황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상황과 관련해서 우리가 역사적으로라도 좀 알아둬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동안 우리 한국교회가 이 사회 안에서 물론 여기 이민교회도 그렇습니다만은 상당히 중요한 영향력을 가지고 많은 일들을 감당해 왔는데 이것은 우리 한국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결과였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보세요. 다른 나라 교회들은 그렇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시아나 아프리카 같은 곳에 최근에 한 200년, 한 300년 어간의 근대사를 생각해 보게 되면은 그 지역, 그 나라들은 굉장히 미개하고 문명이 발전하지 않았던, 아주 뒤쳐져 있었던 그런 나라들이었습니다. 반면에 산업혁명을 먼저 시작했던 유럽의 기독교 국가를 중심으로 해서 이 아메리카 대륙에 있는 몇몇 나라들은 급속한 산업 발전으로 인해서 소위 부라고 하는 것을 축적하게 되었고 선진국으로서의 강대한 아주 막강한 힘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국력과 경제력이 뒷받침하고 있으니까 막강한 군사력도 가지게 되고 그래서 그들이 그 힘을 가지고 아프리카나 아시아나 여러 미개한 나라들 자기들의 식민지로 삼았던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식민지 백성들 입장에서 한번 바꾸고 생각해 보십시오. 총칼을 앞세운 상대에게 보기 온 적들이 어느 순간에 쳐들어와서 아주 위협하고 그리고 점령하고 사람들을 막 잡아가기도 하는데 그런 군대 뒤에 성경책을 손에 든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예수 믿으라고 하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식민지 통치를 받고 있는 이 백성들은 자기들 지배하는 나라에 대해서 굉장한 그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 또 그 사람들이 전해준 복음과 교회에 대해서 상당한 반감을 가지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다가 20세기에 들어와서 세계에서 흩어지게 되고 그 선진국 열강들이 후퇴하고 아시아, 아프리카의 많은 나라들이 독립이라는 것을 하게 되다 보니까 그동안 자신들을 지배했던 사람들이 전해준 복음 그리고 교회 동시에 이 모든 것들을 거부하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근대 역사의 식민지 시대를 통한 세계 선교는 겉으로 보기에는 성공처럼 보였지만 사실상 우리가 결과적으로 볼 때에는 실패한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총칼을 앞세우는 전도는 총칼을 앞세우는 선교는 그것은 진정한 선교도 되지 못하고 전도도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 증명되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식민지였기도 했지만 이러한 상황을 보게 되면 좀 다릅니다. 아프리카, 아시아 여러 다른 나라들은 기독교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에 의해서 식민 통치를 받게 되었지만 우리나라는 기독교 국가도 아니고 오히려 수백만 개의 우상을 숭배하는 일본에 의해서 36년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식민 통치를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점이 확연하게 다르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본에 눌려가지고 고통과 서름을 당할 때 우리 민족의 그 뼈아픈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위로해 주었던 사람들은 구미 선진국에서 오신 선교사님들이었습니다. 많은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백성들을 보듬어 안아주고 위로해주고 우리 편들이 되어주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고종 황제마저도 늘 불안한 마음 가지고 밤잠을 이루지 못한 그 잠자리 머리맡을 지킨 사람이 여러분 선교사였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이 정도로 선교사님들은 우리의 딱한 형편을 이해하고 여러모로 도와주었습니다. 학교를 세워서 문맹에서부터 깨어나게 해주었고 병원을 세워서 아픈 사람들을 치료해 주었고 나병 환자를 끌어안고 그들의 피고름을 빨아내면서 우리 민족과 함께했던 그 많은 그 선진국의 그 선교사님들 그래서 교회가 곳곳 마을마다 세워지면서 우리 민족의 희망은 교회밖에 없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왔던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일본을 대항하는 독립운동을 했던 많은 지도자들, 그 이후의 건국 과정에 참여한 무수한 우리 민족의 엘리트들이 이 땅의 교회에서 배출되었다고 하는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때 우리 한국교회는 우리 민족을 끌고 나가는 견인차 같은 민족의 교회였고 많은 젊은이들의 가슴 속에 꿈을 심겨준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적어도 힘이 있었고 숫자는 남들처럼 많지 않아도 굉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우리 한국교회였습니다. 그런 교회의 뿌리를 가진 게 우리 한국, 역시 우리 이민교회 아니겠습니까? 이게 우리 한국 초대교회의 형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이후에 세월이 많이 지나서 오늘에 와서는 상황이 많이 달라지게 되었죠. 옛날에는 교회가 교육도 하고 무슨 의료 활동도 하고 복지 활동도 하고 많은 것을 했었는데 이제는 국력이 신장된 우리나라 정부가 국민들로부터 받은 세금이라고 하는 막강한 자본을 가지고 교육도 하고 의료 활동도 하고 복지 활동도 하게 되면서 그동안 교회들이 해나왔던 영역이 점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성도들이 정성껏 바친 헌금 가지고 사역하는 교회와 세금을 거두어서 집행하고 있는 정부와 여러분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비교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더군다나 교회들이 다 어려워지게 되면서 지금은 교회 유지하기도 버거운 그런 형편 속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건 한국교회뿐만이 아니고 우리 이민교회 또한 그렇습니다. 여기에 있는 미국교회 또한 그런 형편에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우리 교회 본교회 성도들이다 보니까 우리 교회처럼 모든 교회가 다 어렵다고 생각하고 우리 주변의 교회들도 다 우리 교회와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지만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기 이민교회는 우리보다도 근본적으로 연약한 교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아마 제가 생각하기로는 거의 모든 어려운 교회들이 우리 교회만 하지는 못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도 우리는 있잖아요. 저력이 있고 기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 건물을 가지고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여러 가지 사역과 활동한 이러한 교회는 아마 전체를 통틀어서 얼마 되지 못합니다. 예전에는 예배당 건물이 한 동네에서 가장 높고 시설도 좋은 아주 큰 건물이었는데 이제는 예배당 보이지도 않고 후미진 곳에 파묻혀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나마도 자기 예배당을 가지지 못한 교회들이 너무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초라하게 남들에게 새들어 살아있는 그러한 교회들도 많이 있고 또 예배당에 있는 교회들은 이제는 비가 새고 건물의 한 구석이라도 무너져가지고 수리 못하고 있는 이러한 교회들도 많이 있고 또 자기 건물을 유지하지 못해서 내놓은 그러한 교회가 한두 교회가 아닌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교회들이 이렇게 작고 연약하고 또 많이 어렵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은 예전처럼 교회를 존중하기는커녕 조롱하고 손가락질하는 그러한 지경에 이르러 있다는 것이죠. 이제는 아무도 교회를 별로 주목하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현실 속에 지금 우리는 어디에 있나요? 교회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교회를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사는 법을 배우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적어서 우리는 한 두 가지 정도의 인식을 먼저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나는 교회가 작고 연약하고 세상으로부터 미움받는다고 하는 이러한 현실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 당연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소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몇 명을 부르셨나요? 겨우 12명을 불렀어요. 그 당시에 7만 내지 8만 명이 사는 예루살렘 주민 속에 예수님을 믿는 초기 신자들은 고작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 그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그 후로 많은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로마 제국이 5천만이나 되는 인구가 있었다고 그러는데 나중에 313년 니케아 회의 때에 로마 제국이 기독교 국가가 되기는 됐지만은 아마 그때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절대 다수였기 때문에 기독교 국가가 됐을 거리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때만 하더라도 이 기독교인들이라고 하고는 불과 500만 명, 10%도 안 되었다는 이러한 보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그 나라가 기독교 국가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해내지 않았습니까? 기독교 국가가 되었단 말씀이에요. 여러분 수백 년 전에 중세기 역사를 보십시오. 우리가 알고 있는데 중세 역사를 보면 그때는 좀 예외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이 되기도 하죠. 그때는 다 기독교 국가들이었지 않습니까? 사람이 태어나면 그 나라 국민이 되는 것과 동시에 그 나라 어떤 교회의 신자가 되고 그래서 전 국민이 다 교인이 되는 그런 아주 특이한 상황 속에 이 중세기 때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 교회가 중세기 때는 큰 힘이 되지 않았습니까? 막강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도 생각하지만 그것은 저는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눈에 보이는 교황이 있고 뭐 추기경이 있고 주교가 있고 그 뭐 이렇게 위로부터 아래로 쭉 내려있는 어떤 눈에 보이는 현실의 조직체로서의 교회는 막강했는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아는 교회, 우리가 아는 성도로서 따진다고 하면은 극소수였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교회, 우리가 아는 성도라고 하는 말은 이런 뜻이지요.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진심으로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외에는 자기 죄를 씻을 방법이 없음을 알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그 생명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나가는 진정한 의미로서의 그런 그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그들로 이루어진 진정한 의미의 교회 여러분 그런 성도와 그런 교회는 그때도 수가 적었고 아주 연약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전 국민이 다 교인인 것처럼 보이는 그런 중세시대 때에도 참되게 말씀에 따라서 변화된 성도는 그때 다수가 아닙니다. 소수였고 그 나머지는 세속의 권력과 야합하고 부귀 영화에 도취되고 부패하고 타락해서 교회의 이름을 가지고도 악을 행한 전쟁을 일으키기도 하는 오히려 이 말씀을 참되게 믿는 이들을 부패하고 타락한 교회라고 비판을 하고 결국에는 다수가 진정한 성도들과 교회를 비방하는 참 이상한 모습을 우리는 보았던 것입니다. 그런 세월이 수백 년 지난 그때 결국은 하나님께서 비록 소수였지만은 참된 성도를 일으켜 세우셔서 종교개혁을 하게 하시고 오늘 우리들은 그 종교개혁의 후예로서 예수님을 믿고 있는 중이라고 하는 말씀이죠. 특별히 우리 장로교 교인들은 개혁교회 신앙을 계승해서 교회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개혁해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게 되면서부터 늘 우리 자신을 말씀에 비추어 회개하고 주님의 뜻에 따라 살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의 사이즈 크고 작고 연약하고 세상의 미움을 받는 이러한 현실은 하나도 이상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미 예수님도 이걸 예언해 주셨잖아요. 예언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아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했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우리 예수님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예수님을 얼마나 미워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인 이상 이 세상은 제자인 우리들을 미워하는 게 당연하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위해서라고 하면은 어떠한 미움이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어떤 미움받을 준비가 됐습니다고 하는 각오가 우리들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게 이상한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대선배들은 심지어 순교까지 하면서도 이 믿음을 지킨 거 여러분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우리는 이걸 먼저 인식해야 된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우리가 꼭 인식해야 될 것은 그렇게 미움을 받고 초라하고 연약한 교회라고 할지라도 이 교회는 세상의 어떤 공동체보다도 가장 영광스럽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가장 영광스럽습니다. 작아도 영광스럽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초라해도 그것은 영광스러운 모임입니다. 핍박을 받고 쫓김을 당하고 죽임을 당해도 교회는 여러분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난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는 곳은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밖에는 없습니다. 교회만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영광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은 세상 사람들이 사랑하는 그런 영광이 아니에요. 돈 많고 권력 많고 지식 많은 그런 세속적인 영광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영광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재력과 권력과 지식의 힘을 모두 동원한다고 하더라도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것을 해결하신 그러한 영광인데 그것은 죽음을 이기신 영원한 생명의 영광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나오죠. 20절 말씀.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아멘.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 역사해서 십자가의 그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는데 이 죽음을 이기는 능력, 그 생명 이거는 세상에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에게만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영광인 것입니다. 더군다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런 부활의 영광을 가졌을 뿐만이 아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그분에게 다 두어져 있는데 오늘 본문 21절에 나오세요.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이 땅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무수한 왕우상상들이 있었고 대단한 권세를 가진 그러한 사람들이 수천 년 동안 많이들 있었지만 그들은 다 쓰러지고 없어져도 그 위에 그리스도의 영광이 빛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영광이 무엇을 통해서 나타나나요?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3절 앞부분에 보시게 되면 여러분 교회를 뭐라고 정의를 했습니까? 교회는 그의 누구의? 그는 누구죠? 그리스도, 우리 주님. 그의 몸이니. 여러분 이거 믿으세요?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세요. 여기 그가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이십니다. 교회는 작아도, 교회는 초라해도, 사람이 몇 명 없어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그분이 영광스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따라서 영광스러운 겁니다. 더군다나 생각해 보세요. 교회의 위치가 어디에 있어요? 22절 말씀에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의 발 아래 그리스도 아래 여기 그가 그리스도이시거든요. 이 세상에 온 천하 만물 이 땅에 사는 사람들 모든 국가와 그리고 권력들 그 모든 것들이 다 그리스도의 발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위치가 어디인가? 우리 주님이 어디에 계시는가? 이 세상 속에 어딘가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 위에 우리 주님 계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발 아래 있어요. 그리스도는 그 위에 계시는데 교회는 바로 그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세상 만물 속에 파묻혀 있는 것이 아니라 만물 위에 주님의 교회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 주님 영광스럽기 때문에 교회도 그래서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영광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작고 소라하고 보잘것없고 미움당하고 핍박당하고 그래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교회는 영광스러운 곳이다 하는 것을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작은 예배당이지만은 정말 볼품없는 그런 예배당이라고 하더라도 쓸고 닦고 마룻바닥에 엎드려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생명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그 구원의 은혜를 갈망하면서 거기서 성도를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수천 년 동안 이 시간까지 주님의 교회를 지켜온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여러분? 최고 권력자의 궁궐에도 없는 거, 엄청난 재벌의 금고 속에도 들어있지 않는 거, 그리고 엄청난 지식을 가지고 있는 학자의 연구실에도 없는 거, 그것이 교회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이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은 교회를 지키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사랑해 나왔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의 비밀을 가진 분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이 뭘까요? 골로새서 1장 26절 이하 봉독해 드립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분명히 말씀하죠.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이걸 우리가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숨어 계시기 때문에 비밀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당신을 보여주었습니다. 만민에게 선포해 주셨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오만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분을 모른다고 그분은 여전히 신비인 채로 미스터이인 이 비밀인 채로 남아계시는데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들은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의 신비와 계시의 영을 밝혀주심으로 해서 우리가 예수님만이 생명의 구주임을 믿고 깨닫게 해주셨으니 우리가 이 비밀을 가진 것이란 말씀이에요. 이 비밀이 뭔가? 그리스도가 비밀이란 말씀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이 비밀이에요. 그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원한 소망. 이게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비밀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작아도 영광의 그 비밀이 있고 교회가 초라해도 이 비밀이 있고 핍박을 당해도 여러분 영광의 비밀이 있고 그 교회 성도들은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을 우리는 믿고 신앙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많은 권력 가지고 교회를 핍박했던 왕무장상들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대단한 지식으로 교회의 복음을 조롱하던 그러한 학자들 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방국 같은 저택에서 비세는 예배당을 비웃던 이러한 사람들 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모두가 다 영원한 멸망으로 떨어졌고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작고 보잘것 없어도 교회가 영광스러운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왜? 그리스도가 영광스럽기 때문에 그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나는 믿습니다. 그러면서 교회에 몸담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사람들은 이 다음에라도 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지금도 무수한 교회들 속에 그리스도께서는 충만하게 일하고 계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23절 말씀이지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쓰러진 나라들, 제국들 다 어디로 갔는지 폐허만 남은 이러한 제국들이 많이 있었지요. 그 이름을 떨치고 있던 그 많은 대단한 사람들이 다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되었지만은 그 사람들에 의해서 멸시천대를 받던 주님의 교회는 지금도 지구촌 곳곳에 세워져서 생명의 복음이 선포되고 살아서 꿈틀거리고 있으니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신 생명의 능력이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가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 생명의 공동체 교회를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지구상의 교회가 이런 교회가 얼마나 있는지 아는 사람 아무도 없겠지요. 참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저 북한 땅 지하교회도 있을 것이고 중국에도 있을 것이고 많은 교회가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 그 많고 많은 교회 중에 여러분 어느 교회에 적을 두었어요? 뉴저지 한인교회에 적을 두고 섬기는 교인들로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와 유대하고 그들을 돕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특별히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뉴저지 한인교회를 먼저 사랑하고 갖고 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한국 땅에서 이 영만 이 땅 이곳에 모든 게 낯설은 이 땅으로 와가지고 이민 와서 극심한 여러 가지 고통 속에서 토잡들이잡을 튀면서 이렇게 지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우리 교회와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보살펴 주셨고 우리가 모여서 예배 공동체로, 후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교육 공동체로,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복음의 공동체로, 그리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품고 섬기는 섬김과 사랑과 봉사의 공동체로, 그리고 여기저기에서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위하고 기도하는, 함께 어우러져 나가는 사랑과 경제의 공동체로서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지켜오셨습니다. 그 과정에 많은 선배들이 눈물로 헌신하고 물질을 드리고 시간도 드리고 모든 걸 바쳐서 헌신한 끝에 오늘 우리 교회가 여기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영광을 우리는 그분들 덕에게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다 힘을 합해서 이 교회를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앞으로 계속 갖고 나가야 될 줄로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교회가 앞으로 되어야 될까요? 목사인 저는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주님을 몸으로 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 예수님에게만 순종하는 교회, 우리 예수님 주님의 말씀만 따르는 교회, 모든 영광은 예수님에게만 돌리는 이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어떤 사람의 뜻이 관철돼서도 안 되고 어떤 개인이 박수갈채를 받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온 교회가 이걸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그렇게 노력해야 될 겁니다. 또 우리 교회가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보이지 않게 임재하여 계신 성령님의 역사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어디에서 모이든 예배드리는 곳곳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심령을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가 오염되지 않은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생명의 말씀만 강단에서 외치게 되는 말씀의 터,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기를 저는 간절히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단과 사이비로부터 이 교회를 하나님 지켜주시고 생명의 말씀이 고스란히 선포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소망을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교회 여기저기에서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깨어서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기도의 은혜대로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가 나타나서 여러분 모두가 다 기쁨의 신앙생활을 하시고 소위 말하는 간증거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아는 그런 성도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가족이든 이웃이든 예수님 믿으십시오라고 말하는 전도자로서의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란 말씀이에요. 그리고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우리말로 행복한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행복한 신앙생활, 행복한 교회생활. 나는요, 추중에도 교회 나가고 싶어요. 그러면서 예배당 앞을 자동차를 타고 지나갔더라고 하더라도 예배당 앞을 지나가는 것이 너무나도 행복하고 성도들 만나는 것이 너무나도 좋고 이상일 목사 보는 것도 좋고 우리 장모님 만나는 것도 너무너무나 좋고 그냥 너무너무 좋아요. 그저 좋다고 하는 말을 입에 달고 다니는 그렇게 행복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행복해야 돼요.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교회 한 명의 나고다도 없이 교회를 거리는 사람 다 하늘나라 생명길을 걷게 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살아 움직이는 교회가 되어야 될 것이에요. 주님이 땅 위에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교회가 쇠락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면에서 튼튼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수고하시고 기도하시고 봉사하시고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이는 것도 충만해지고 보이지 않는 영적으로도 충만해진 우리는 그 중간에 한 세대를 머물다가 갈 것 같은데요. 여러분, 한마디로 우리 잘 해보십시다. 잘 믿고 해서 우리 교회를 튼튼한 교회가 되게 해서 우리 자녀손들 아들 딸들에게 넘겨줄 수 있기를 바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 이민교회를 위한 기여가 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역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안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고 성도 여러분들의 가정에 주님의 평안과 축복이 임하는 그런 공동체로서의 교회, 이 교회를 잘 섬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생일을 맞은 주일인데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 예수님을 믿게 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교회를 부흥케 하시고 새로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해야 될 여러 가지 과제들도 잘 감당하고 해내게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며 모자람이 없이 기도도 충분하고 자금도 충분하고 시간들도 쏟아붓고 헌신해서 우리 교회가 선교의 중심이요 이민교의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과 모든 것을 통해서 물질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교회를 통해서 물질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힘써 드리는 손길 손길들 하나님 은혜와 평강으로 축복해 주시고 영원히 잘 된 것처럼 육의 범사도 형통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이 미국 교회도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협력해서 주님의 나라를 더욱더 굳건하게 세워나가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하지 못하는 우리 연로하신 나 집사님 그리고 집에서 요양 중에 계시는 우리 박정석 권사님 우리 송영애 전도사님 특별히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의 치료하심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모든 분들 특별히 우리 잭 선생님에게도 치료의 영이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온 성도들에게 평강을 주시옵소서. 출단 우리 박 집사님까지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에 머리와 그 심령 속에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기 전에 여러분과 찬송가를 하나만 더 부르고 싶습니다. 아멘. 찬송가 310장 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파트 하실 수 있는 분은 다른 파트까지 같이 해서 힘차게 한번 불러보십시다.
아하
민족의 명절인 추석을 맞이하며 지난 시간들을 돌아봅니다. 교회 창립 31주년을 기념하고 축하하며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와 찬양을 돌립니다. 지난 시간을 돌아보건대 힘들고 어려웠던 순간들을 믿음과 소망으로 이기게 하신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인생이 평안한 것은 내가 주님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께서 저희들을 꼭 붙들어 주셨음을 확신하고 감사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 머리 숙인 저희들에게 이 시간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받은 그 사랑 서로 나누는 아름다운 우리 뉴욕 한인교회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 되시고 교회의 터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극진하신 그 크신 사랑과 큰 믿음 안에서 한몸되어 서로 돕고 사랑케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가운데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